서울에서도 로컬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서울을 떠나지 않고 도시에서 여러 존재와 공존하며 살 순 없을까요? 생태, 비거니즘, 여성, 다채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역의 이야기.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 지구마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0.7MHz 마포 FM 지구마을입니다.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서 지구마을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지금 함드릴과 지금 올리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지구마을 하고 있는 올리브 함드릴이고요. 이번에는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버려지는 철사로 작업하시는 철사 아티스트 조아은경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조아은경님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상에서 버려지는 철사로 작업을 하고 뭐 전시나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철사 아티스트 조아은경입니다.
아, 근데 좀 조아은경이라는 이름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성씨가 아니고 조아라고 이렇게 앞에 붙이셨는데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그 조아라는 이름은 제가 한 뭐 17살 청소년 때 저 스스로에게 부여한 이름이고 그 이름을 지은 이유는 혹시 여러분 유시와 씨는 아시죠?
네네.
지구별 여행자라는 그 인도 여행기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에 예스 시와라는 글이 나와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짧게 추격하면 이제 여행을 하던 유시와 씨님께서 어떤 호수에서 구루를 만났는데 그 구루가 자기를 만날 때마다 꽃목걸이를 이렇게 씌워주면서 예스 시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시인께서는 본인이 되게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처음엔 그게 좀 이렇게 좀 겸연쩍고 그랬는데 그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자기가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를 좀 느꼈었대요. 저도 그걸 읽고 제가 또 되게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랬던 청소년이라 누가 나를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예스를 이제 한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조아라고 했고 이제 뭐 가족, 친지, 친구들한테 이제 나를 조아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저는 조아라는 이름이 되게 익숙하고 편하고 한데 이제 확실히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뭐 중년의 남성이랄까 뭐 이제 보통 성까지 물어보고 하거든요. 성을 안 쓴 지는 꽤 됐고 해서 뭐 제 그 본명인 은경이라는 이름이 뭐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같이 붙여서 이제 써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붙였고 그래서 저를 이제 누가 조아은경 이렇게 부르진 않고 보통은 조아라고 부르고 그게 불편하신 분은 이제 은경 작가님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조아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조아.
네. 조아님.
부탁드립니다.
네. 좋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까 질문 뽑기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좀 바로 조아님의 꼬치꼬치를 좀 물어보기가 조금 민망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좀 편한 질문, 좀 재미있는 질문을 좀 각자 저희가 게스트 포함 저희 호스트들도 다 뽑아봤거든요.
센스 있는 준비네요.
네. 저희 한번 저부터 그러면은
좋아요.
하자고 한 사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뭐냐 사람들은 모르는 나의 모습은 이런 질문이
질문이 가볍지만은 않은데요.
아무리 가벼워지려고 해도 가벼운 질문이 안 나오네요. 저는 사람들이 모르는 저의 모습 저는 생각보다 감정 기복이 큰 사람이다.
아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애를 쓰면서 좀 감정 기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쓴 날이 많았다.
아.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그렇게 뭐 사람들한테 막 너무 부정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게 사람들한테 감정적인 짐을 진다고 생각을 해서 제 어떤 기복을 잘 안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걸 좀 깨닫고서 좀 이런 걸 좀 약간은 내려놨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는 나의 모습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네
드릴의 모습.
네. 아 가볍지만 않은데요 질문이? 네? 가볍지만 않은 질문. 첫 번째.
근데 뭔가 좋은 질문이네요. 네, 저도 드릴 쌤을 알아갈 수 있고. 저의 질문은 요새 핸드폰 컴퓨터 말고 제가 유명한 그 이 지구 마을에서 거의 얼리어답터 헤비 유저인데 핸드폰 컴퓨터 말고 내가 요새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는 일은 이라고 적으셨어요.
전곡을 찌르죠.
네. 근데 저는 이거 말고 가장 시간 많이 보낸 일은 배드민턴인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에 3번 정도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은 배드민턴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공을 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볼 여력이 전혀 없고 제가 또 운동은 하나의 투자가 아닌 필수 생존에 필요한 필수 요소로서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오래 시간을 요새 이거에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9일 동안 그 청도 갔다 오느라 오랫동안 배드민턴을 못 치다가 3주 만에 지금 갔거든요. 가서 너무 좌절을 많이 했어요. 너무 실력이 안 좋아져서 몸이 굳잖아요. 안 치다 보면. 그래서 약간 요즘 인간관계를 다 파괴하고서라도 배드민턴을 다시 실력을 되찾고 싶다라는 욕심이 조금 생겨가지고 요즘 이거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나마 좀 2차, 3차까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책 요새 좀 많이 읽는 것 같고 하루에 한두 시간은 꼭 투자하는 것 같고 탐조에 요새 조금 꽂혀가지고 쌍안경 들고 나가서 그 같이 산책할 때 이제 쌍안경 보면서 그것도 한 시간 정도 투자하는 것 같아요. 한 3일에 한 번? 그래서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에이, 네, 좋습니다. 조아님은 또 네. 어떤 질문을 받으셨나요?
저는 인간 말고 뭘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너무 좋다.
받았는데 저는 인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 뭐 나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한번 태어나 보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나무로 한번 태어나 보고 싶은데 나무로 계속 태어나 있다고 생각하면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되 약간 모든 같은 조건에서 성별을 남자로 태어난다던가 그렇게 해서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다시 태어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무를 저는 거의 종교가 있다면 나무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저는 나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무가 쓰인 책은 다 찾아보고 그럴 정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도 항상 나무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진짜 간절하게 해요. 왜냐하면 나무로 태어나면 잡생각 안 할 것 같거든. 나무는 오로지 생존이잖아요. 그래서 번식을 위한 그 뿌리에 온전히 집중하지 이 번뇌를 안 하지 않을까. 그래서 문득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쌤은 그런 거 있어요? 태어나고 싶다?
저는 동물, 인간도 물론 동물이지만 동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식물보다는. 예. 좀 그 어떤 유한성이랄까 그런 게 좋아요. 이렇게 삶이 있고 그러니까 물론 식물도 그렇지만 좀 그런 약간 초식 동물 그런 걸로도 한번 태어나보고 싶기도 하고 풀을 뜯으면서 먹고 사는 아니면은 차라리 아예 맹수로 태어나가지고 한번 사냥을 하면서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다.
네, 한번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초원을 달리면서
네 다큐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생에는
네. 너무 질문 좋았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나무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그 나무 관련한 작업을 평소에 좀 많이 하시나요?
2018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 제가 특정해서 2018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2018년이 여름에 굉장히 더웠어요. 여러분 기억
맞아요.
날까 말까 하실 것 같은데 2018년에 굉장히 더웠고 제가 그전에도 어쨌든 뭐 환경 주제로 계속 작업을 했으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데이터도 항상 받아보고 있고 뭐 관심도 많고 했었는데 이제 그 해에 돼서야 아 이게 내일이구나라는 좀 직접적인 그 체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 폭염인수가 30일이거든요. 30일이면 뭐 여름 30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폭염이니까 바깥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거나 아예 금지해야 되는 그 날짜가 30일이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90년대에 폭염인수를 찾아보니까 10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기억하는 여름은 한 10일 막 덥고 나면 좀 서서히 이제 미풍도 불고 가을이 와야 되는데 10일 덥고 10일이 또 덥고 10일이 또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이게 정말 길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기억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제가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는 동안 이제 그게 3배가 늘어난 건데 와 이게 60일 되면 어떡하지? 70일 되면 어떡하지? 그런 그 좀 공포감도 많이 오고 아 이게 정말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뭐 남극 북극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일이구나라는 걸 그때 되게 정말 이렇게 절실하게 와닿아가지고 그때 더 열심히 공부를 좀 했어요. 보니까 나무가 정말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고 그때 이제 읽은 글 중에 아룬다티 로이 그 인도의 이제 사상가면서 작가시죠. 그분이 숲과 강과 산이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안에서 희망이 자라난다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항상 뭐 숲을 보호하자 강을 지키자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제가 그것들을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있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맞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 나무에 대한 애틋함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한 좋은 글들이 옛날부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좀 나누고 싶다. 사람들이 나무를 좀 생각하고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일이 이제 나무 요일이니까 나무에 관련된 글귀를 찾아서 철사로 옮겨 써가지고 제 SNS에 올리는 거를 했죠.
그걸 얼마나 좀 하셨어요?
그거를 100주 했어요. 100주를 했고 원래는 뭐 더 할 의향이 있었는데 사실 문장 찾는 게 그러니까 쓰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문장을 찾는데 정말 일주일이 뭐 걸리고 일주일이 더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에 관련된
네, 좋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나무와 관련돼서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글귀도 되게 많고 그 나무를 좀 관조적으로 대상화해서 뭐 아름답다 이러고 찬양하는 글이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이거를 읽음으로써 이렇게 나무에 대한 내 시각이 바뀐다던가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던가 이런 글귀가 딱 맞아떨어지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면 뭐 좋은 글인데 그 맥락을 보려고 그 책을 찾아보면 그 좀 다른 맥락에서 그 글이 쓰였다거나 아니면 뭐 작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글은 아름답지만 그 작가가 뭐 그런 뭐 저런 이런저런 스캔들에 뭐 휘말렸다거나 아니면 뭐 저랑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아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구나 이게 골라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저는 이제 이게 좋다고 사람들한테 읽기를 권장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하니까 좀 면밀히 좀 따져봐서 그걸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장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네, 100주까지 하고 지금은 이제 좀 천천히 이제 문장을 다시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 책을 읽게 만드는 것 또한 조아님의 목표이신 거예요?
그 네, 너 궁금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거보다는 어쨌든 그냥 사실 지금도 이 스튜디오 안에 나무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지금 창문으로 다 단절돼서 뭐 자연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지금 뭐 이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이 종이, 뭐 연필, 지금 그쵸. 나무가 아닌 것들이 없죠.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 문장을 이렇게 곱씹다가 어느 순간에 뭐 이렇게 나무 한 연필 하나를 보면서 한 자루를 보면서 그 문장이 좀 떠오를 수 있는 문장 하나라도 좀 나무에 관련된 문장 하나라도 가슴속에 좀 품고 있으면 어떨까?
아, 그러고 보니까 나무를 떠올릴 때 보통 정말 나무 그 자체를 생각하지 이런 종이로 나무를 연결 짓는 생각을 많이 못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자원의 관점에서 자꾸 보게 되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네요.
약간 그 떠올라서 관련해서 그 마쓰이의 마사시라는 일본 작가의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약간 좀 뭔가 자연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책이거든요. 여름에 그걸 되게 잘 표현했는데 거기에서 나무 묘사가 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나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건축 사무소에서 나무의 질감까지 표현했거든요. 그 책이. 그래서 보다 보면 나무의 그 특유의 질감이 막 여기 피부로 느껴질 만큼 좋았는데 그 책을 한번 추천드려요.
그 책, 네. 네. 제목을 나중에 확실히 알려주세요. 아, 네. 읽어보고 싶네요.
나무가 주인공인 장편 소설도 최근에 나왔어요. 최진영 작가님의.
아, 나무가 주인공이에요?
나무가 주인공이라기보다 나무가 굉장히 핵심 소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책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저도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100.7MHz 마포 FM 지구마을입니다. 지금 올리브와 함드릴 그리고 게스트로 오신 철사 아티스트 조아은경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애정이 조금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작업실 구경도 하고 싶고 작업실에 대체 어떤 재료들을 갖고 계시나 그런 것도 좀 궁금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갖고 계신 재료들 중에서 특히 조금 버려지는 것들을 활용한 또 재료가 있으시면 좀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철사라는 소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뭔가 이유가 있다면 좀 궁금합니다.
그 버려지는 철사 하면 어떤 것 떠오르세요?
저는 옛날에 조원경님 워크숍을 들었어가지고 그 달력 스프링?
맞아요.
네, 막 그런
노트
게
노트 이런
네,
거 제목
노트에서 나오는 그런 스프링이었던 거 그런 게 먼저 떠오르네요. 올리브는요?
저는 옷걸이.
옷걸이.
옷걸이, 옷걸이 집에 정말 많거든요. 그 정도 떠오릅니다.
네. 아니면 전선도 혹시?
네, 맞아요. 전선도 쓰고. 근데 옷걸이는 그 물성이 너무 강해서 네. 제가 이제 밥 먹고 생긴 제 에너지만 가지고 이제 간단한 도구로 만들다 보니까 옷걸이는 제가 제 힘으로는 그렇죠. 잘 구부릴 수가 없어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쉽게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래서 이제 옷걸이는 저는 이제 쓰지는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함드리님이 말씀하신 그 달력 용수철 철사 노트 철사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빵 사서 먹으면 그 이제 금박으로 되어 있는 우리 보통 빵 철사라고 하죠. 그 뭐 선물 같은 거 할 때도 그거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김장철이 곧 다가오는데 김장철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수확이 커요. 왜냐하면 거기 시금치, 열무, 파 이런 거 묶는 그 단철사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것도 이제 빨간색으로 프린트된 이제 종이에 이제 쌓여져 있는 철사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 모아서 저는 이제 일단 뭐 엄마 집에서 많이 이제 습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 뭐 친구의 어머니들도 이제는 그거를 제 전시회 오셔가지고 보시고 아 이거 모아주면 되겠다 해서 이제 모아서 주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네 많이 이제 버려진 철사가 정말 많이 있고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버려지는 것만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그게 많이 수집이 되니까 제가 뭐 이렇게 작정하고 찾지 않아도 이렇게 수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버려지는 철사를 계속 쓰고 있고 제가 항상 뭐 버려지는 철사 쓴다고 하면 이제 재료비가 0이기 때문에 뭐 특히 외국에서 전시하면 다 어우 너 되게 영리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더 영리해져서 이제 그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저는 철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제가 다른 철사를 뭐 사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소재를 바꾸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정말 많이 나와요. 버려진 철사가 그 한번 여러분도 이제 저를 만났으니까 집에서 눈에 띄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철사가.
그거 네 언젠가는 전해줘야지 하고 이제 모으시기 시작하면
맞아요.
네 금방 모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예전에 어떤 예술하시는 분 얘기 들어봤는데. 작품 준비, 그러니까 졸업 작품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조금 예술을 하면서 꼭 이렇게까지 쓰레기를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신 것도 있었고 실제로 지금 나오는 시중에 예를 들어 슈퍼만 가도 예를 들어서 뭐 음식 포장하는 그런 맞아요. 비닐들만 봐도 정말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들을 보면은
맞아요.
굉장히 좀 아깝긴 한 것 같아요. 소재적으로.
철사도 보통 보면 정말 한 1초 내 손에 왔다가 쓰레기 버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말은 우리가 철사라고 하고 있지만 그게 워낙 가볍고 얇고 해서 쓰레기로 버려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아까 단철사 제가 많이 습득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단철사 이전에 예전에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로 묶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외국에서는 단철사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걸로 만들었다 하면 그게 뭐냐 해서 제가 막 한국의 슈퍼마켓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포장한다 이렇게 보여줘야 될 정도로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뭐 깔끔해 보이기도 할 거고 뭐 편리하게 묶을 수 있고 풀 수 있어서 그거를 아마 쓸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그 채소들이 그 물을 머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풀어보면 다 녹슬어 있어요. 그게 그 한 번 종이에 쓰는 일회용 철사이기 때문에 그 철사 위에 코팅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모아놔서 이렇게 작업하기 전에 한참 보관하고 있으면 그게 다 녹이 썰어가지고 그게 다 가루가 돼서 부서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그렇게 뭐 안전한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뭐 분해해서 버리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게 편리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게 누군가 그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관행처럼 계속 쓰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루가 되는 거 너무 충격인데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소재를 사용해서 포장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마치 관행처럼 내려오는 네. 그런 거구나.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그 예를 들어서 뭐 달력 위에 올라가는 스프링 철사의 경우에는
네.
색감이 입혀져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하얀색 색감을 네, 입혔다던가 그럼 그런 걸 벗기고 작업하세요?
벗기지 않고 작업을 하고요. 근데 또 그게 결국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색깔을 입힌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푸르는 과정에서 그것도 가루가 돼서 나오기도 해요.
이제
그것도 다 따지고 보면 염료들이 마이크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력의 철사라는 것도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닌 건데 달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뭐 별로 필요하지가 않죠. 제가 그 안 그래도 그 달력에 철사 없는 거를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왜 쓰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가지고 뭐 여러 방면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근데 왜 쓰냐 하면 이제 뭐 주어지기 때문에 공짜로 주어지기 때문에 쓰는 거고. 근데 뭐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하면은 이거 뭐 필수품이라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제가 그 다음 문항에 그럼 이거를 살 거냐? 구매할 거냐라고 하면 구매한다는 사람은 반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1년에 제작되는 그 달력의 전체 수는 통계로 나오지 않지만 그 4대 은행에서 만들어서 배포되는 거는 그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1년에 700만 부가 넘거든요. 4대 은행에서만 700만 부면 뭐 이제는 뭐 치과 뭐 동네 한의원 이런 데서 다 만들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인구 대비 1대1도 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절반 정도가 뭐 돈으로 사야 되면은 안 쓰지 뭐라고 얘기한다고 치면은 그 절반 정도는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산할 때 뭐 자원을 쓰고 비용을 쓰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폐기할 때 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뭐 만들 때 이렇게 보통 기능적 아까 얘기했지만 그 기능적인 거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예쁘게 해서 이렇게 선물로 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좀 그런 기능적인 면도 좀 면밀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 네.
그리고 좀 폐기 과정에서 있어서도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 네. 그 달력 예를 들어 달력이나 스프링 노트는 아까 말씀하셨던 다 네. 같이 묶여져 있잖아요. 네네. 바인딩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보통 통째로 버리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분리해서 버려야 되고 첫 번째로 네. 그리고 그 용지들도 되게 다 차이가 좀 네네, 있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좀 그거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그 달력을 우리가 조금 이제는 상식처럼 철사를 빼야 된다라는 게 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한 네. 작년, 재작년 기점으로 해서 뭐 정부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뭐 철사 스프링을 지양하라라는 것도 뭐 나왔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나온 것들 중에 이렇게 종이 스프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종이 스프링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친환경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게 틀렸어요. 틀린 답인 이유는 그 철사가 문제되는 이유는 그 달력을 보시면 특히 탁상 달력 보시면 그 종이가 두 가지예요. 앞에 우리가 달력 부분 얇은 뭐 이렇게 고급 종이 하고 뒤에 판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종이 분리 배출하는 방법을 보면 종이를 세 가지로 나눠서 버리라고 나와요. 그런 고급 인쇄 종이 판지, 골판지류, 신문류. 각각의 종이를 따로 묶어서 배출을 해서 그것들이 그것들로 다시 재생이 되는 거거든요.
거의 네. 그렇게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달력이 문제되는 이유는 그 판지랑 일반 종이가 한꺼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위에 이제 철사를 해버리면 이거를 이제 분리, 이제 종이 재활용하는 그 이제 공장에서 누군가 결정하겠죠. 이걸 판지 통에 넣을 건지 일반 종이 통에 넣을 건지 둘 다 문제가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종이를 한 개로 묶기 때문에 철사가 문제가 되는 거지 철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재료에 로스가 생기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위에 종이 스프링을 해서 그거를 친환경이라고 나눠줬다고 보세요. 문제는 전혀 바뀌지 않았죠. 다른 종이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해결하고 싶은데 스프링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종이를 한 가지로 만들면 돼요. 뒤에 판지를 일반 종이인데 약간 두꺼운 걸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판지 없이 하는 방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앞에 종이도 판지로 만든다거나 한 가지 종이를 만들어서 철사를 하면 어쨌든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물에 불려가지고 죽을 만들기 때문에 그 철사는 맞아.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한 가지 종이로 뭐 병풍 형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철사 없이 만드는 게 맞는 방법이죠.
친환경. 네. 이렇게 또 그린워싱 발견.
네, 맞아요. 그 플라스틱으로 뭐 바인딩하고 친환경이라고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바인딩하고 친환경 달력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저 그리고 그 조항은경님의 그 소개 문구를 또 보니까. 균형과 공존의 메시지, 레이첼 카슨과 그의 유산을 전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봤는데 되게 저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레이첼 카슨이 나오는 작품마다 막 보고 막 레이첼 카슨 얘기다 이러면서 보기도 했는데 레이첼 카슨을 좋아하시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도 좀 궁금했어요.
그거는 제가 그 아까 질문하신 거에 답을 못 드렸는데 처음 작업을 한 계기가 네. 달력 철사에 이제 스프링이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분리배출하려고 뽑는 과정에서 스프링이 이렇게 동그랗게 감겨 있는 게 새 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감긴 거를 하나를 두고 나머지를 풀러서 새를 만들어서 얹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제목을 줘야 돼가지고 제목을 뭘 질까 하다가 침묵의 봄이 생각이 났어요. 그치. 새가 좀 약간 억압되어서 거기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워낙 그 침묵의 봄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새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침묵의 봄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제 보니까 제가 그 작업을 한 해가 침묵의 봄이 나온 지 50주년 되던 해였고 제가 그로부터 8년 전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교내 신문에서 뭐 편지 쓰기 그 공모전 같은 걸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레이첼 카슨한테 편지를 써서 입상도 하고 했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편지 쓰셨어요?
그게 사실 저희 제가 사회과학을 공부해서 글쓰기 수업을 꼭 들어야 했는데 그 글쓰기 수업 그 교수님께서 그거를 내는 걸 과제로 한 거예요. 저는 원래 이렇게 공모전 이런 거 잘 정말 안 내는 성격인데 내야 되겠고 저 스스로 좀 글솜씨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이게 당선이 돼서 정말 실릴 텐데 세상에.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내용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주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SNS도 거의 안 하는 편인데 그래서 보통은 그때 다들 이제 동기들이 뭐 할머니 친구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저는 누구한테 편지 쓸까 하다가 그때 레이첼 카슨 평전 읽고 되게 감동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레이첼 카슨에 대해서 쓰면은 어쨌든 읽는 사람도 이 책을 읽을 수도 있고 하니까 레이첼 카슨한테 편지를 쓰자 해서
선정부터 입상감이다.
네. 그래서 이제 레이첼 카슨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탔고 근데 그 사실을 이제 전혀 잊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기억이 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개인전을 하게 됐고 그때 전시 제목을 레이첼 카슨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침묵의 봄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게 60년 된 책인데도 지금 읽어도 뭐 그냥 그 DDT를 뭐 방사능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그 단어만 바꿔서 읽으면
맞아요.
정말 지금 읽어도 어쨌든 그 핵심을 관통하는 내용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워낙 다들 모르는 책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그 버려진 철사로 만들어서 첫 개인전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뭐 레이첼 카슨 근데 그 재밌는 게 레이첼 카슨 사실 거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레이첼 카슨 거의 다 모르고 침묵의 봄도 거의 모르고 하는데 그 매년 서울대 신입생들이 어떤 책을 읽고 서울대 들어왔는지 그거를 조사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특별한지 그분들이 그거를 조사를 하는데 1위에 항상 그 침묵의 봄이 나와요.
1위로요?
네. 침묵의 봄이 한국에서 굉장히 스테디셀러인데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네요.
보통의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게.
그러네요. 그렇게 1위를 매년 차지할 정도면 지금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었어야 되는데.
다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활동가 되고.
네. 그러니까요.
아 웃겨.
그러니까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 우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꿈은 감히 여기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 너
이제 능계 구름 위에 성은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은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 역에 콧소문스러워 피고 스쳐 불어 넌 향긋한 바람 이제 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네, 100.7MHz 마포 FM 지구마을입니다. 저희 좀 이어서 이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태국으로 조아님께서 제로웨이스트 여행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떠셨나요? 좀 여행기가 좀 궁금합니다.
그 사실 제로웨이스트 여행을 가려고 간 건 아니고 제가 뭐 여행을 자주 가고 좀 오래 가고 하는 편이긴 한데 그때 이제 코로나 전이에요. 근데 제가 그 뭐 제가 그 겨울 되면 되게 좀 우울하고 마음이 힘든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꾸역꾸역 겨울 이렇게 나다가 정말 안 되겠어서 그 해에 정말 일이 끝나는 뭐 거의 일주일도 안 되는 걸로 표를 사가지고 좀 도망치듯이 태국을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제 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겨울의 추위도 못 이겨내는 내 마음에 대한 그 질책도 있고 내가 또 이걸 이렇게 탄소를 배출해가지고 내 마음을 이제 다루지 못해서 이렇게 또 가야 되는 그런 것도 되게 좀 슬프고 그랬었는데 제가 항상 여행할 때 보통 그 현지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제 현지 맞춤형으로 좀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이라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고 좀 철저한 게 습관이 돼가지고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하는데도 외국 나가면은 그냥 뭐 하는 대로 하거든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좀 내가 너무 이렇게 고고한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항상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 여행은 좀 나조차고 가는 여행이니까 철저히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로 에이스까지는 안 하고 그냥 뭐 일회용을 좀 덜 써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해보니까 이제 그때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흔한 개념은 아니었고 외국에서는 좀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근데 보면은 뭐 스테인리스 도시락 뭐 유리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함짐을 바리바리 가져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소에 뭐 한 달을 가든 세 달을 가든 제 백팩은 정말 이렇게 조그만 백팩에 짐을 컴팩트하게 해서 가져가거든요. 내가 제로웨이스트 하겠다고 이거를 다 이렇게 이고지고 갈 수는 없겠다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고 뭐 그런 물품도 일단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가장 간소하게 가져가서 좀 쓰레기를 줄이는 여행을 해보자 했고 그거를 이제 SNS 계정을 만들어서 그 제목을 형편없는 살림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편없는 살림꾼 프로젝트 SNS 계정을 열고 거기에 이제 잘 된 것만 올리지 말고 아 이래서 좀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좀 개선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제안하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여행을 갔다 왔죠.
좀 어떤 게 좀 힘들었어요? 좀 여행하면서 실제로?
힘든 건 없었어요. 전 진짜 좋았거든요. 일단 그 뭐 필요한 물건 때문에 뭘 사고 그러니까 줄이려고 무언가를 새로 물품을 사는 게 좀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집에 있는 걸 가져갔고 없으면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나 이런 거 필요한데 뭐 있니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고 해서 가가지고 그 이제 태국으로 갔으니까 태국도 영어가 그렇게 잘 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 태국에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빨대 필요 없어요. 일회용 컵 필요 없어요. 뭐 비닐봉투 필요 없어요. 제 컵이 있어요. 이런 간단한 문장들을 좀 배웠어요. 충분히 익힐 정도로 그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다니면서 근데 그거를 하는 순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외국인이 도착했으니까 그분들은 아 이 영어로 이 주문을 어떻게 받지 이제 하고 있었을 텐데 제가 뭐 이렇게 뭐 이거 하나 주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 이제 뭐 태국어로 뭐 빨대 필요 없어요. 뭐 제 컵에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뭐 엄청 대견해하고 너무 좋아하고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태국도 그 이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트렌드처럼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플라스틱을 쓰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그 인지가 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아 얘기만 듣던 게 지금 자기 업장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되게 좋아하고 이제 그때 같이 다녔던 친구들도 그 되게 신선해하고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아 이거 안 지켜졌네 하고 좀 이렇게 약간 화나려고 하면 또 주변 친구들이 미안해가지고 막 이 상황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이제 그러면 제가 아 내가 이렇게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이거 자체가 인식이 안 좋을 수 있겠다
즐겁게 하는
네,
모습을
좋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여행이 불편한 점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까 말했던 것도 형편없는 살림꾼이 그 여행에서 지금 나왔던
네, 그 문장은 그것도 레이첼 카슨 연설에서 나와요. 근데 그게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내고 1963년에 어떤 이제 강연장에 가서 그 연설을 하는데 그 오염에 관련된 강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과학의 레이첼 카슨 과학자니까 과학의 안내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속담 속의 형편없는 살림꾼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 속담 속의 형편없는 살림꾼이 내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된다면서 카페트 안으로 먼지를 밀어넣는 살림꾼이다. 그게 그 영어에서는 그게 되게 흔한 표현인가 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한 거는 그런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건 아니고 더 지금은 뭐 그 정도는 뭐 애교일 정도로 그분이 얘기한 거는 그때 고준위 폐기물 이런 것들을 심해에 그냥 깡통에 넣어서 버릴 때거든요.
아 맞아 맞아.
들어본 것 같기도 하죠. 네.
요새가 비슷한데.
네, 뭐 어쩔 수 없다. 그 위험한 거 알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버리지만 그때는 정말 심해가 정말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경각심도 없이 그냥 네. 버렸구나.
그냥 아 뭐 경각심이 있어서 그 반대하는 뭐 단체들도 있긴 하고 이제 레이첼 카슨도 그게 위험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해를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심해에 버리는 건 위험하다라고 이제 그분도 경각심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 거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거 그게 이렇게 드럼통이라고 하나요? 그런 깡통에 그냥 고준위 폐기물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넣어서 심해에 가서 이제 버릴 때예요. 그리고 그때 뭐 대기에서 뭐 공장들이 막 생길 때니까 공장에서 뭐 그런 여과 필터 없이 각종 그 미세먼지 같은 그 오염 물질들을 이제 대기가 무한하다고 믿으면서 뿜을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된다면서 양탕자 밑으로 쓰레기를 밀어넣는 형편없는 살림꾼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그분이 얘기를 한 건데 그거 읽으면서 저는 내가 형편없는 살림꾼이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마포구 신수동에서 한 4년 정도 살았는데 정말 물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뭐 너 미니멀리즘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그 윌리엄 모리스가 아름답지 않거나 유용하지 않은 거는 집에 두지 말라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따라서 아름답지 않은 거나 유용하지 않은 거 집에 두지 않기 때문에 되게 말쑥하고 깨끗한 집이죠. 그리고 저희 집 쓰레기통이 없어가지고 일단 쓰레기가 저랑 같이 있는 게 싫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올 일도 별로 없지만 하지만 어쨌든 나와서 밖으로 배출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누군가 치워가지고 소각장으로 가서 태워지거나 매립지으로 가서 묻어지거나 하는 건데 뭐 제가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내 눈에만 안 보이면 된다면서 이렇게 밖으로 밀어넣는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가 형편없는 생리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프로젝트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거죠.
이미 너무, 너무 형편 있는 굉장히 엄청난 우수한 살림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자신은 형편한 살림꾼이라고 하는데 저는 무슨 살림꾼인지 그러면 난 수식을 뭐로 해야 되나
우리 모두가 형편한 살림꾼
지구의 입장에서는 네.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렇긴 하죠
아, 저 갑자기 그 조한경님 옛날에 워크숍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좀 나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왜 조한경님을 제가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못했던 것 같은데 뒤늦게나마 좀 하자면 그때 옛날에 제가 그 단체 다녔을 때 시민단체 다녔을 때 그 손과 관련해서 철사 작업을 하시는 그런 워크숍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뒤에서 사진을 막 찍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
참여도 하시고
네 작업하시는 분은 뭐 누구나 뭔가 꽂히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한경님 이렇게 손에 좀 많이 좀 애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많은 신체 분들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손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그때 희미하게 좀 기억이 나기로는 손이 갖는 의미랄까 나에게 갖는 네네. 의미 그런 것도 좀 써보라고 좀 해주셨던 맞아요. 것 같아요. 왜 그런 워크숍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그 손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2015년쯤에 한 400일 넘는 여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행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항상 그 세계에서 무슨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무슨 시위가 태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뭐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친구랑 친해져가지고 같이 여행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여행하고 집에 그 숙소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인터넷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호스텔에 와야지만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는 때인데 그래서 걔가 와서 막 울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지금은 그 일 때문에 그 전쟁이 났죠. 그때 이제 친러 경향의 그 우크라이나 인들이 뭐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지금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는데 나는 지금 여행 와가지고 이게 뭐냐 그래서 막 내 친구들이 다 지금
거기
뭐
있는데
네 시위 용품이 없어서 뭐 하키 모자 이런 거 하키 채 뭐 이런 거 들고 나가서 지금 있는데 나는 지금 뭐냐 뭐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뭐 어떤 프랑스 친구랑 또 친해졌는데 그 친구는 또 팔레스타인 그 활동가였어요. 근데 그때 또 뭐 폭격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친구도 나는 뭐 하고 있냐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정말 세계인이 됐다는 게 느낄 정도로 제가 가 있는 곳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제가 거기서 만난 다른 친구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저도 그 세월호가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 친구들처럼 막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저녁에 숙소에 왔는데 연락이 이만큼 쌓여있어서 보니까 애들이 뭐 너 그거 봤냐 이거 있었냐 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그때 그거를 이렇게 생중계로 보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망해서 봤다고 하나? 그래도 슬픈데 이렇게 슬퍼하는 친구들 내 모습을 좀 보는 그 사건보다는 네.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도 저도 그렇죠. 뭐 나는 이렇게 즐겁게 매일매일 여행하고 있는 게 뭔가 그렇다고 내가 지금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뭐 어떤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나는 그러면서 되게 무력감을 그냥 한 인간 존재로서 맞아. 무력감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행은 하루하루 건강하게 즐겁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손에 대한 비유 은유가 되게 많거든요. 손을 쓴다, 손을 쓸 수 없다, 손을 빌려준다, 뭐 손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손을 맞잡는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말들이 생각이 나면서 손을 스케치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영수증 이런 게 생기면 그 뒷면에다가 짬짬이 하면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이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면 좀 손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한국 돌아와서 이제 다시 전시하고 손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하면서 그 제가 항상 전시할 때 워크숍에서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손 만들기 워크숍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손을 좀 그려보고 그렇죠. 아까 한드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손으로 어떤 걸 만졌는지 좀 적어보게 하고 그리고 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7살 때 그때 내가 어떤 걸 만졌을지 한번 생각해봐서 써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손을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건데 그 손에 대한 비유 중에 그 손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라는 말도 있어. 어쨌든 그 손으로 하는 일들로 하루가 채워지고 그게 이제 일생이 채워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손 제일 많이 쓰는 거 보면 아까 올리브님도 뭐 핸드폰 이런 거 많이 하신다는데 네. 핸드폰 제일 많이 봐요.
맞아요.
그리고 핸드폰 안에서 정말 모든 일이 벌어지고 핸드폰만 있으면 나는 정말 전지전능한 존재거든요. 어떤 의견이든 낼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뭐든지 볼 수 있고 근데 실제로 이 핸드폰이 끝났을 때 내 손은 정말 너무 초라하고 뭐 그 똥손이라는 얘기 하는 것처럼 나는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 자인하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뭐 불과 10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다 내 손으로 옷 지어 입고 음식 해 먹고 뭐 농작물을 키우고 집도 짓고 뭐 못 고치는 게 없었죠. 이 손으로 모든 걸 했죠. 지금은 이 손이 뭔가 어떤 거에 의탁을 해서 주문하는 손,
맞아.
평가 내리는 손, 뭐 가성비를 따지는 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그 손바닥을 보는 건 마찬가지죠. 손바닥 위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면서 아이고 이런 일이 있네 하고 넘겨보고 아이고 이런 일이 있네 넘겨보고 또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니까 너무 희노애락을 한꺼번에 겪고
그러니까
뭐든지 나를 이렇게 진득하게 한 가지를 생각해볼 겨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좀 우리의 손의 의미를 좀 되찾았으면 좋겠다. 손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뭔가 약간 세상과 접촉하는 걸로 느껴지네요. 이게 손이 나의 삶과 접촉하고 내 삶을 경험하는 느낌이랄까?
삶을 이제 살림하는?
살림하는 네. 그런 손이네요.
손의 모험이라는 책이 떠오르네요, 갑자기. 그 책도 진짜 좋았는데.
그러면은 그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똥손이라는 말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흔히 똥손 하면은 뭔가 나는 못 만들어 내 손으로는 뭐 만들 수가 없어 약간 좀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제 똥손도 약간 서툴지만 뭔가 가능성을 잔뜩 갖고 있는 그런 손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꼭 잘 만들지 않아도 좋잖아요. 내가 뭔가 내 손으로 뭔가 해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어떤 거에 의존하지 않고
예,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이 세상의 똥손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똥손은 없다
똥손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사실 그 똥이 되게 귀한 거예요. 금손 뭐 금으로 뭐라 금으로 된 손으로 도대체 뭘 하겠어요. 그 뭐 마이더스의 손 그거 알죠. 네. 그 모든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어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기도 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뭘로 하겠어요. 그 똥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생각해 보면은 그 똥손이라는 것만큼 좋은 조합은 없거든요.
그렇네요. 만지는 것마다 다 너무 완벽하게 성공해버리면 네. 뭔가 더 겁을 먹어서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재미도 없을 거고.
맞아요. 맞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느끼는 그 공허함과
그럴 수도 있겠다.
그 허무함과
그렇겠네요.
비어있는 감정들. 그런 게 뭐 결국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재밌게 뭐 손을 이렇게 저렇게 써보면서 좀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하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조아은 경님 모시고 그 조아은 경님이 하는 어떤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 그리고 손의 의미 그리고 레이첼 카슨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어떤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면 좀 지구만 아쉽지만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오늘 저희랑 이야기 나누면서 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한 줄 소감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올리브부터.
저는 오늘 그 조한경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손도 정말 좋아하고 약간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어가는 손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또 손 얘기해서 너무 좋았고 나무도 좋아하는데 나무 얘기 나와서 좋았고 레이첼 카슨 좋아하는데 레이첼 카슨 얘기 나와서 너무 좋았고 그냥 오늘 계속 조한경의 그 닉네임처럼 계속 좋아만 생각했던
조한경
하루여서 정말 조한경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아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이렇게 공감을 두 분이 그게 정말 그 따뜻한 눈으로 아주 치면서 미소를 나누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 마포구를 떠난 다음에 이제 마포 FM의 존재를 좀 확실하게 알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마포 FM이 하는 의미 있는 사업들 이제 응원하고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항상 이런 방송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살면서 내가 조금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자꾸 이렇게 스쳐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근데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좀 다시 한번 나를 이렇게 다독여 주기도 하고 조금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좀 들으면서 아 좀 맞아 나도 오늘 가가지고 손으로 뭔가 좀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좀 다잡게 되는 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그 지구마을의 함드릴
올리브
그리고
조한경이었습니다.
네, 그럼 함께 하나 둘 셋 하면은 안녕 하면서 함께 좀 끝내볼까 해요. 그래서 조한경님과 함께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